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오늘은 함께 짐을 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만큼 다툼도 있었고 판단을 받아야 할 일들도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 백성의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성경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에 관련된 송사를 재판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리고 모세 역시 끝없이 이어지는 문제들을 홀로 처리하느라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지도자도 힘들고 공동체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느라고 말합니다. 단지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역할이 나눠져야 되고 그 역할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하며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데 한 사람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문제의 해결사가 되기 전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서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문제를 아뢰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모든 문제를 직접 판결해주면 이 많은 백성들은 모세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의존하게 만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관통하는 원리인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모세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힘센 사람이나 일 잘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하며 역량을 갖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모세가 공동체 안에서 혼자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짐을 질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 또는 경외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가치나 또는 개인의 이익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그 시선을 가장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건강한 영적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한이 생기면 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직분과 권세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자기 감정과 경험을 기준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서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을 어떠한 능력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세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곡식을 움켜쥐고 사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과는 달리 원한을 갚을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권력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낮아집니다. 권력이 있을수록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보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에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진실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에메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메트는 변하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에메트는 본래 이 흔들리지 않는 것, 단단히 서 있는 것,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마치 비바람이 불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둥과 같은 어떤 이권이나 압력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의 견고함을 말합니다. 이익이 생길 때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메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에메트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에메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한 사람은 단순히 이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실을 말할 때에는 이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겉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이 사람의 평가보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겉을 꾸미는 데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숨은 자리에서도 정직하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에메트의 삶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이 리더의 조건에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는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솜씨가 좋아도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속이 다르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직분을 맡은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자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차별한다면, 입으로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만이 가득하다면, 입으로는 섬김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정만 받는 것을 원한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유능한 사람을 세우기 전에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단순히 일만 맡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의 신뢰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된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신앙과 살아내는 신앙이 일치되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실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이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노력해서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약자의 것을 빼앗거나 이 뇌물을 통해서 얻는 부를 말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이권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유혹이 있습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 책임을 이용해서 특혜를 얻고자 하는 유혹,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익을 취하려는 욕망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파괴적인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이 불의한 이익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라는 것은 그만큼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이익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의지적으로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거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탐욕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탐욕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누구나 자리가 생기면 유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때로는 자신의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처럼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고 내 의견이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은 절대로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가 힘을 갖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섬기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자리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섬깁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도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명의 지도자에게 그 공동체의 모든 짐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짐을 질 사람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전에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는 단지 직함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함께 책임지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재정적 여건, 인간관계, 말솜씨, 어떠한 경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기준으로 우리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숨은 자리에서도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 기준으로 기도하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존직 선거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분별하여 세우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함께 짐을 질 사람으로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사람의 외모나 능력보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보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보게 하시고 말보다 삶이 진실한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며 자기 유익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